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원성군 원성읍에서 온 북한 이탈주민 염정실이라고 합니다.
서울 정착 11년 차인 염정실 씨는 함경북도 온성이 고향입니다.
이쪽은 아주 차가 그냥 한 집에 한 서너 대씩 있고, 니도 차 타고 싶으면 소주 한 병 값이면 차를 사. 이 말에 제가 지금도 그 기억이 나는데, 나 빨리 그 차를 타고 싶어서라도 가야겠다.
한국에 오면 너도 나도 자동차를 가질 수 있다는 사촌 오빠의 전화에 두만강을 건너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 가슴이 진짜 이 심장이 툭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아, 이제 누가 국경을 넘었구나. 이제는 이제 저쪽 땅에 이제 두 번 다시 갈 수 없겠구나.
두만강 건너 중국 땅에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고향 땅을 바라봤었고, 사촌 오빠가 연결해준 브로커를 따라서 태국에 도착했지만 숨어 지내던 안가 밖으로 나왔다가 탈북자임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 도망쳐 다니는 신세, 차분하게 살았으면 괜찮았을 거를 숙소에서 나와갖고 거기 뭐 사러 간다고 엄마도 없이 저 혼자서 덜렁덜렁 나갔다가 태국 등천한테 잡힌 거예요.
수용소에서 이민국으로, 숨막히는 여름의 더위를 철창 속에서 보냈습니다.
철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엄마하고 했던 게 너무 눈물 나요. 제가 참 엄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떠났는데, 엄마하고 참 어저께도 제가 많이 싸우고 참 못할 말도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엄마 때문에 이 고생을 한다고.
그 후 몇 달 뒤 정실 씨와 어머니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들이 건네준 식사를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엄마는 지금도 그 말을 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너는 그때 엄마한테 그거 좀 먹으라고 말을 좀 해주지. 배고픈데 지만 먹고 엄마가 저기 떨어져 앉았었어요. 근데 엄마 나는 그냥 주니까 먹은 거지. 근데 엄마는 왜 안 드셨어요? 엄마는 돈을 내는 줄 알고 안 드셨대요, 그거를. 근데 지금도 그걸 못 먹은 게.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함경북도 온성이 고향인 간호조무사 염정실 씨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천공항에서 국정원까지 들어가는 길에 그 한국이 거리들, 그 차들 불빛들. 그때 우리 새벽 7시인가 내렸던 것 같아요. 7시, 8시? 내렸는데 그때가 11월이었으니까 그래도 한국은 춥지는 않았던 기억이 있고, 그 막 새벽에 도심을 달려서 이렇게 가는데 그 숱한 차들, 오로지 차에 꽂혔나 봐요, 저는. 차들이 그 많은 게 그렇게 황홀하고, 그 도심 속에 간판들 불빛 번쩍이는 게, 그게 그렇게 멋있고 뭐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냥 뭐 어쩌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그것만 봐도 기뻤던 게,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스름 새벽녘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국정원 버스 안에서도 그 두근거리는 마음을 어쩔 줄 몰랐던 사람들. 비행기를 내려 발 디딘 곳이 한국 땅이라는 것이 여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큰 말씀은 없으시고 그냥 자연 많고 고단했던 그런 가정을 겪어온 그런 얼굴, 나이가 있으시니까. 저희는 젊은 사람들은 막 좋아가지고, 아니 벙벙해가지고 거기 또 한 자리에 앉으라고 하는데 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막 이래가지고, 선생님이 나중에 빨리 오라고 해가지고 막 소리쳐서 불러서 버스에 탔었던. 예. 인천공항 자체도 멋있잖아요. 와, 이런 데도 있구나. 진짜 촌에서 온, 여기 촌보다도 더 한심한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그때는.
쏟아져 나오는 비행기 승객들에 놀라고 바쁘게 움직이는 새벽 입국장 규모에 놀랐습니다. 고개를 들면 무엇을 어디서부터 보아야 할지 어안은 벙벙하기만 했고, 국정원에서 하나원에서 서울 구경을 나갔을 때도 모든 것이 신기하고 또 신기했습니다.
그냥 차들 많은 차들이 지나가는 거나 그 간판을 봐도 기뻤으니까. 그리고 한번 마트나 뭐 이런 데 가도 그 쌓여있는 물품들. 와, 저거 진짜 고양이 뿔 내놓고는 다 있는가 보다. 진짜 뭐가 많다. 저거 언제 다 팔긴 파나, 이 사람들? 정말 별게 다 있구나. 늘. 지금은 거기에 짜고 없어졌지만, 여기 와갖고 진짜 한, 뭐, 한 6, 7년까지만 해도, 업하는 데 가거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저 많은 거를 저 주인은 다 팔고 죽나? 이런 생각까지. 정말 흔하다. 많다.
국정원 조사를 끝내고 탈북자들의 정착 교육기관인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하나원이 어떤 곳이고 거기서 무엇을 열심히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사촌 오빠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정실 씨의 목표는 딱 두 가지. 컴퓨터 사용의 기본인 자판 두드리는 법을 익히고 운전면허를 따기 위한 필기시험에 합격해두는 것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컴퓨터하고 운전면허증을 따라고 하나원에서 해가지고 아 그게 그렇게 도움이 되냐 했더니 컴퓨터는 여기 와서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해라 해가지고 아무튼 그 한컴 타자 그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쳐가지고 제가 워드를 그게 그때 뭐 400 몇 타였나 그랬어요. 그래서 잘 합격 맞았고 운전면허는 필기만 하나원에서 보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필기 보고 그 몇 개월 안에 실기 따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필기도 90 몇 점으로 해가지고 통과해서 받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하라는 건 다 했어요. 그래서 그거 잘 하고 나와서 나오자마자 면허부터 땄구나. 운전면허부터 땄어요.
한국 사회에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운전면허 시험장이었습니다. 필기시험은 이미 합격한 상태였고 자동차의 기본 조작을 익히는 기능시험과 도로운전평가를 받아야 하는 주행시험을 위해서 300달러에 가까운 거금을 들여서 운전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없는 돈을 30만 원인가 제 기억으로는 30만 원인가 저 강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그거 내고 예, 아침 저녁으로 가서 했나 아무튼 근데 되게 힘들었어요. 막 그 피어중도 싸고 그랬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운전면허 연습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중에 응급실도 가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라도 자격증을 더 따놔야겠다며 학비와 생활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전산회계학원에 등록을 했고 자투리 시간에는 용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제 일자리 아르바이트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이게 저희가 오자마자 말투 때문에 조선족이라고 쉽게 취직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벼룩시장 같은 이런 신문지를 보고 제가 그때 같이 나왔던 언니랑 하나원 같은 기수 언니랑 머리 맞대고 앉아서 찾아가지고 면접을 보러 간 게 여기 물레동이었어요. 여기 물레동에 바도 있고 호프집이었는데 그 사장님이 그래도 많이 북한 쪽 사람들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그냥 가자마자 저희는 북한 사람이라고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는 진짜 얼마 안 됐어 보름 만에 제가 거기를 면접을 갔었으니까 했었는데 계속 면접을 보면은 이 말투 때문에 안 되는데 좀 어떻게 잘 도와주시라고 열심히 일하고 일에 대한 대가는 뭐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분이 저희를 썼어요. 두 명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제가 거기를 3개월 다녔거든요.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예.
북에서 왔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손사래를 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라도 일거리를 주는 곳이면 돈 많이 주지 않아도 넙죽 고맙다는 인사가 나왔습니다. 오전에는 컴퓨터 학원을 다니고 저녁 시간에는 일하면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한 달 정도 하다가 저쪽에 송파 쪽에 그 학원을 또 소개받아가지고 학원이 끝나면 2시쯤 끝났나? 끝나면 바로 알바하는 데 가가지고 또 알바하고 2, 3시 때 들어오고 아무튼 욕망은 크고 그게 부풀어가지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알바를 해가지고 돈 버는 거는 또 버는 것대로 모으면서 이렇게 해봐야겠다 했는데 그게 욕망과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피곤의 연속이었습니다. 서울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출퇴근 시간이면 지옥철로 불리는 서울의 지하철로 1시간 반 넘게 걸리는 곳에 학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도무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영어에 컴퓨터 회계 용어까지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새벽 2, 3시에 들어와서 조금 자고 자자마자 일어나서 또 학원을 가야 되지. 근데 학원에 가서 그 공부를 배우는 게 여기 그 컴퓨터 용어 자체도 너무 생소하고 그런 데다가 세상에 해보지 못했던 그 회계 쪽으로 이 회계 쪽의 용어가 또 그렇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계에 대한 그 실무를 깨닫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그 용어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그 속에 알맹이가 머리 들어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제가 한 달 동안인가 다녔거든요. 거기를 한 달 다니다가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조금 한국 사회에 좀 정착하고 어느 정도 이게 뭔가를 좀 알 수 있을 때 학원 같은 것도 다녀야 될까 보다. 제 나름으로. 근데 뭐 이거 하나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옆에서 뭘 지도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태니까 엄마는 많이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제 혼자서 모든 거를 다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러다가 그런 때라 보니까 이런 결심을 하고 있는 찰나에 제 친구를 만나가지고 소개팅에 나갔던 자리에서 남편을 만난 거예요.
친구를 따라 남자를 소개받는 소개팅 자리였습니다. 한국 남자가 나올 것이라는 말에 호기심이 생겼고 그 자리에서 지금 남편과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저도 이게 한북도 쪽에서 살다 보니까 남자들이 엄청 억세요. 여자들도 말할 것도 없이 막 말투나 이렇게 표현이라던가 이런 게 되게 막 투박하고 억세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딱 그 자리에 나가서 그분을 만났는데 아주 그 중저음의 낮은 그 목소리로 천천히 이렇게 말하고 대화를 해주고 하는 게 그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별치 않은 건데도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진심으로 보였고 너무나 나를 생각해주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분이 또 그 자리에서 저를 보는 순간에 아 이게 내 인연이었구나 생각을 했대요. 저는 근데 그분한테 그런 감정은 못 느꼈고 외형으로 봤을 때는 크게 볼 게 없는 사람인데 그냥 한국 남자를 만나서 대화하는 그 자체가 나는 너무 뿌듯한 거예요.
남편은 상냥했습니다. 말없이 가만히 웃어 보이는 모습도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북한 남자가 아니라 한국 남자를 만난다는 것. 탈북 여성들 사이에서도 부러움을 받는 일이었고
우리끼리도 한국 남자랑 산다거나 뭐 한국 남자가 친구다 이러면은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속으로 오 이랬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그렇게 해서 밥을 먹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부터 자꾸 연락을 하고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게다가 정실 씨를 좋아해주는 그 남자가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던 이유 바로 함경북도 온성에서 두만강을 건넜던 그 이유 속에 있었습니다.
예, 소주라는 게 저희는 그 나달을 그 강내 옥수수? 옥수수를 이렇게 뜸을 들여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소주가 엄청 세고 여기 소주는 10몇 프로라고 우리는 막 25% 넘어가고 이렇게 신문지에 불 붙였을 때 불이 붙어야지 사람들이 먹었어요. 그게 그래야지 좋다고 먹거든요. 그리고 정제라는 것도 안 해갖고 뿌연 거 아주 뿌옇고 그래요. 근데 그 한 병도 비싸요.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나달이 없고 식량이 부족한데 어떻게 술을 그 곡식으로 만드는 술이니까.
한국만 오면 소주 한 병 값으로 그렇게 원했던 내 자동차를 가질 수 있다는 사촌 오빠의 전화 때문이었는데 처음 만난 한국 남자가 바로 중고 자동차 판매상이었습니다.
아마 저는 진짜 비싼 차 내놓고는 자종을 다 타본 것 같아요. 내가 워낙에 차에 관심이 많고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차를 사서 이게 무슨 좋든 나쁘든 끌고 오는 거예요. 자 타봐라 이건 이런 차다. 이 차 이름은 뭐다? 이러면서 한 달에도 몇 개 차종을 정신없이 타봤어요. 다 타봤어요 아무튼.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함경북도 온성이 고향인 간호조무사 염정실 씨의 마지막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